오늘은 본문을 우리 함께 그냥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39절부터 50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대로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며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신 레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앞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함과 같으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오늘도 새벽같이 추위를 뚫고 달려온 성도님들에게 하늘의 말씀으로 힘을 주시고 부족한 종은 가려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어제 본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광야에서 이제 예배자로 준비되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영적 권위를 주셔서 200만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는 임무를 맡기셨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쉽지가 않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지도자 모세에게 끊임없이 불순종했습니다. 39절을 보면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작정하고 모세의 리더십에 반항했습니다. 이것은 어떤 모세가 뭘 잘못하기 전에 영적인 것입니다. 마귀가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불평의 씨앗을 심어놓았습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그들은 끊임없이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애굽의 군대가 홍해를 앞두고 추격해 왔을 때도 모세를 원망했고, 근데 홍해를 가르고 홍해를 건너줬는데도 그 뒤에 또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으니까 또 원망했고 끝없이 원망과 불평을 계속했습니다. 사람이 단점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불평과 원망이 가득한 사람들 눈에는 항상 지도자 단점만 보입니다. 그리고 단점을 세게 지적하면 항상 설득력 있고 좀 멋있어 보이거든요. 그 말대로만 들으면 리더는 다 나쁜 사람 같고 이대로 가면 조직은 망할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작은 세력도 불평불만의 세력은 순식간에 확산될 정도로 영향력이 있습니다. 마귀가 이것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시작은 별거 아닌데 항상 큰 불로 번져나가게 만들어 놓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부정적인 생각, 원망하는 생각, 불평불만하는 생각은 시작부터 끊어버리십시오. 불평과 원망하는 사람들의 말은 아무리 설득력 있어도 동조하지 마십시오. 그들의 끝은 비참할 것입니다. 교회를 시험들게 하고 어지럽게 하는 마귀의 공작은 항상 소수의 불평과 비판으로 시작되는 것이고, 그런 스피릿을 계속 방치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차단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들의 두 번째 문제는 과거 지향적이었다는 거예요. 39절을 보니까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했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과거에 압제되던 애굽의 생활을 항상 그리워했습니다. 틈만 나면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야지, 애굽 때가 좋았는데, 아니 노예로 살았으면서 좋았대, 우리 애굽 때가 좋았는데, 돌아가면 누가 받아줍니까? 애굽에 그 난리를 치고 나왔는데 누가 받아줘? 애굽을 그리워하지 마십시오. 떠나온 옛사람의 땅을 그리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가르시고 우리가 홍해를 건넌 뒤에 홍해를 닫아버리셨습니다. 다시는 돌아가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은 확실하게 새로운 미래로 나가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이들의 문제는 조급함이었어요. 40절 보십시오. 아론도로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고 했어요. 이게 언제냐 하면은 십계명 받으러 모세가 시내산에 들어간 때였어요. 40일 동안 모세가 있는데 이 금송아지 만든 때는 거의 40일이 차 가던 때였어요. 그 며칠만 참으면 바로 모세는 내려올 텐데 그 마지막 며칠을 참지 못하고 조바심을 내서 그만 우상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들이 만든 우상은 자기 손으로 만든 거예요. 모세가 시내산 위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그 민족의 역사를 바꾸실 축복의 말씀, 거룩한 말씀을 주고 있을 때 산 밑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을 압박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우상이 애굽 땅에서 자기들을 이끌어낸 신이라고 하면서 절하고 춤추고 기뻐했어요. 그들은 가장 거룩한 시간에 가장 더러운 죄를 저지른 거예요. 여러분, 송구영 신예배 때 제가 하나님을 기대하라 설교할 때 그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시간이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놀라운 간섭과 기적이 이루어지는데 그때까지 하나님이 두 개를 준비시키세요. 하나님의 상황을 준비시키면서 동시에 우리의 믿음을 다 준비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열심히 상황을 준비시고 계셨는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열심히 축복을 할 준비를 하고 계셨는데 이쪽 상황은 말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믿음으로 자기를 연단시키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게 아니라 막판에는 우상을 만들어버렸어. 이 우상의 특징은 자기가 익숙한 것이고 자기 손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송아지 모양의 우상은 애굽인들이 잘 섬긴 아피스라는 송아지 모양의 신에서 따온 것입니다. 그리스나 로마의 고대 유적을 다 파보면 사람 사는 곳에는 다 신상을 만들어 놨는데 자기가 만들어 놓고 또 자기가 가서 거기다 절을 하고 신이라고 예배를 해요. 그런데 신상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거기다 절을 대고 재앙으로부터 지켜달라고 소원 들어달라고 하면 예배가 되겠습니까? 우상은 아무 힘이 없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자막 고쳤네요. 우리 시편 115편 4절 9절 우리 자막 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라.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멘. 자, 근데 주의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을 막 협박해가지고 만들어낸 황금 송아지 우상을 그들이 뭐라고 불렀는지 아세요? 여호와라고 불렀어요. 저는 이것이 너무나 무섭습니다. 자기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자신들의 욕망과 애굽의 우상신과 자신들의 조급함으로 필요한 신을 만들어 놓고 이걸 감히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열광한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우상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세상적인 욕망의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도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열광해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타락해서 우상 숭배하는 게 더 무섭습니다. 기도한다고 하면서 딴짓하는 게 더 무서워요. 그들은 우상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붙이고 예배한다고 열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열광적인 예배는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들이 예배한 건 진짜 하나님이 아니라 욕망이었어요. 황금 덩어리였어요. 우상이 그런 거예요. 인간 내부의 욕구가 흘러나와서 만들어낸 것입니다. 43절을 보면 너희가 몰록의 장막과 신 레판의 별을 받들었다고 했어요. 이 몰록의 장막에서 몰록은 이 암몬족의 국가적인 신입니다. 황소머리에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는 우상인데 이 신이 어린아이들을 산채로 제물로 바친 아주 끔찍한 인신제사를 드리는 신이었어요. 레판의 별은 아주 잔인하고 폭력적인 아수르인들이 숭배하는 토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방 종교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는 것을 결코 용서하지 않으셨어요. 이 우상 신들을 예배하는 행위에 보면은 항상 음란이 있고 잔인한 피가 있었어요. 그리고 엄청난 돈을 요구했습니다. 그것이 우상 숭배 항상 발견이 되었는데 그러면서 굉장히 우상신들 섬기는 거 보면 굉장히 화려했고 굉장히 음란했고 굉장히 폭력적인 그런 거였어요. 그것이 바로 이 세상의 스피릿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상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게 만든 우상을 여호와라고 불러요. 십계명 이계명에 보면은 출애굽기 20장 23절이죠.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이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어요. 올림포스의 신들은 제우스 신상을 만들고 포세이돈 신상을 만들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결코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신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어요. 여러분이 가톨릭 성당에 가보면 이 계명을 어기고 사방에 그냥 동상을 만들어놨어요. 예수님 신상도 있지만은 마리아 신상 또 열두 제자들도 계속 그냥 동상들을 쫙 만들어 나왔고 성인들의 신상도 만들어 놓고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이 결코 하지 말라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으로도 신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이에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는 하나님으로 대해드려야 돼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신상을 만드는 순간 그는 우상 숭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만든 우상을 하나님으로 믿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가 이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식으로 믿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교회 다니면서도 우상 숭배할 수 있어요. 우상은 내가 소유할 수 있는 것이고 내가 부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식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끄집어내서 주일날 예배 갈 때 모시고 가는, 그리고 나머지 6일 동안은 내 인생에 참견하지 말아야 되는 그런 존재로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주일날 교회 안에만 가두어 놓는 박제된 신앙생활을 하죠. 그래서 주일날 교회만 하나님이 계신다고 생각하니까 주일에 와서 기도할 때 하는 말이 하나님 잘 계셨어요. 세상에서 죄를 많이 짓고 온 제가 면목이 없습니다. 이렇게 한다. 아니에요. 여러분이 죄 지을 때도 하나님이 세상에서 여러분 옆에 계셨어. 여러분이 출근해가지고 부하 직원들한테도 고래고래 소리 지를 때도 하나님은 옆에 계셨어. 그분은 늘 우리 간 곳에 임재하시는 그런 분이시지 시간에 제약받으시는 분이 아니시고 그분은 우리 입맛대로 가두고 부릴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셨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어디 가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전부를 다스리시는 분이세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동행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또 이들이 또 우상을 만들었어요. 이들의 우상은 두려움의 영이었어요. 4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다고 했어요. 여기서 하늘의 군대란 1월 성신 하늘과 달과 별들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들을 우상으로 섬기는 죄악을 결코 용서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도 옛날부터 달님한테 이렇게 물 떠놓고 정한수 떠놓고 막 비는 습관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중동에도 서양에도 그런 습관이 많았대요. 그래서 지금도 미국과 영국 같은 선진국들에서도 이 호로스코프라고 해서 별자리로 자신의 운세를 점치는 것이 아주 오래된 유행입니다. 자기 생년월일 가지고 사주팔자 궁합 따지는 우리 한국 문화와도 비슷해요. 이런 우상신들의 공통점, 이 천체를 가지고 한 우상신들의 공통점은 두려움의 영을 심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우상을 섬기냐? 액땜하려고 두려워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참 IT 첨단 과학 시대를 살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너무나 수많은 사람들이 악령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두려움에 떨면서 살아요. 세련된 드라마를 찍으면서도 IT 테크노밸리에서 그런 아주 반도체 사업을 시작하면서도 돼지머리 갖다 놓고 제사를 지내요. 드라마나 영화 촬영장에는 항상 고사를 지냅니다. 촬영장에서 항상 사고가 많기 때문에 그거 없게 해달라고 빌고 드라마 대박나게 해달라고 빌고 잘 때도 우리 미신에 젖은 사람은 동서남북 재가면서 자야 되고 이사도 마음대로 못해. 특히 제주도 같은 데는 이사 가는 그 시즌이 있어요. 그때 모든 이사업체들이 다 동원돼. 결혼할 때도 귀신의 허락을 받고 가요. 어느 날이 길일입니까? 궁합이 어떻게 됩니까? 그건 한마디로 여러분이 귀신 허락받고 자식 결혼시키겠다는 거거든요. 예수 믿고 나서도 이 문화를 채 떨쳐버리지 못해가지고 야, 아무리 교회 다녀도 미신이라도 안 좋고 하는 거라고 하는 건 하지 않는 게 좋아.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미신이 제일 싫어한 게 예수 믿는 건데 여러분은 이미 끝났어요. 여전히 사주팔자 궁합 따지고 이렇게 살 것입니까? 이런 무속신앙과 우상숭배의 공통점, 우리의 두려움을 악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벌기 힘든 돈을 수천만 원씩 들여가지고 구슬을 하는데 액땜하기 위해서래요. 제가 부목사 시절에 한국의 유명한 남자 무당이 와서 예수 믿었어요. 아, 기적 같은 일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한번 구판을 해주면 그때 20년 전인데 기본 구판이 수천만 원이에요. 그런데도 막 예약 스케줄이 줄을 섰어요. 부잣집들이 뭐 일만 있으면 이 사람한테 구판을 버려도. 이분이 와서 고민을 상담하는 거예요. 주님, 목사님 제가 예수를 믿고 거듭났는데 그래도 비즈니스맨으로서 상도덕이 있는데 이 예약해놓은 구판들은 다 어떡합니까? 그래서 제가 기도하시고 성령님이 끄는 대로 알아서 하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가서 고민 끝에 한 게 상도의가 있으니까 가서 구순 해주고 꼭 그렇게 말한대요. 내가 구순 돈 받았으니까 해줬지만 내가 최근에 예수님을 믿어서 이 굿이 아무 효험이 없다. 선생님도 예수님을 믿으라고. 저는 그래서 그게 제대로 된 믿음의 삶인지 잘 모르겠어요. 어떤 분은 제가 이제 그 기업인들 성경 공부를 하는데 한참 동안에 그걸 갖고 다녀요. 그 몸에 부적을 가지고 다니는데 그 엄마는 항상 이렇게 돈을 들여서 부적을 해주는데 그 제가 그때 처음 봤어요. 이렇게 실크로 된 비단 실크로 된 부적인데 요만한 게 한 개 200만 원. 이게 15년 전 물가로. 이거를 그냥 탁 몸에다 다 가고 다니. 사고와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액땜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이 이렇게 비참합니다. 그렇게 악령의 노예 생활을 하면서도 그것이 좋다고 하고 예수님을 믿으라 그러면 그렇게 주저주저 하고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이 모든 악령들의 지배로부터 미신과 두려움의 영으로부터 완전히 깨끗이 해방되었음을 믿습니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 삶에서 끊어져 나가야 돼요. 그게 자유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그렇게 우상숭배를 하면서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하나님께 드린 일이 없다고 질책하십니다. 42절에 보니까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사실 있긴 있었죠. 모세가 시키는 대로 유월 그 광야에서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했지만 문제는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에 열정이 없는 거예요. 우상신한테 예배할 때면 그렇게 기뻐서 신나게 그렇게 드리던 너희가 하나님에게는 쓰다 남은 것들을 마지못해서 그렇게 드린 게 문제였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마음이 떠나버린 이중적인 제사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예배는 내가 드림으로써 완성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으심으로써 완성이 되는 거예요. 참된 예배는 보이는 형식 이전에 마음에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가서 좋아하는 콘서트를 볼 때는 열광하는 청년들이 교회에서 예배할 때는 꾸벅꾸벅 졸고 있어요. 피곤해서 그럴까요? BTS 콘서트장에는 하나도 피곤하지 않던데 열정과 정열과 기쁨과 기다림이 있던데 예배에서는 어떻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마음이거든요. 이스라엘이 드린 예배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예배였어요. 이런 사람에게는 감격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쁨도 축복도 열정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기대하고 싶다면 우상을 싹 걷어버리고 하나님을 정말 기뻐하십시오. 정말 감격해 하시고 목말라 하시고 흔들림이 없는 집중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의 마음속에서 하늘의 기쁨이 여러분에게 쏟아질 것입니다. 우상 숭배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은 첫째, 그분의 관심을 꺼버리십니다. 42절을 보세요. 이 말이 제일 무서워요. 하나님이 뭐라고요? 외면하사. 외면하사. He turned away. 관심을 끊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상 숭배자들에게 관심을 끊어버리십니다. 하나님의 관심 끊으면 기도도 끝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의 시작은 그냥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끊기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의 보호막이 거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보호막이 거쳐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이거 당연시하고 살아서 그렇지 은혜의 보호막이 거치면은 우리는 그때부터 정말 마귀의 밥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약속의 땅에서 추방당해요. 43절을 보니까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이것은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죠. 우상 숭배자들은 반드시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이 쫓아내십니다. 포로가 돼서 끌려가는 거예요. 이렇게 우상 숭배가 무섭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하나님을 기대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해야 될 준비 중에 하나가 우리 기도하는 이 40일 동안에 여러분 마음속에 집착하고 있던 하나님 이상으로 사랑하고 있던 어떤 우상을 떠나보내는 거예요. 그것이 돼야지 우리에게 자유가 와요. 그것이 돼야 하나님의 기쁨이 회복이 되고 그것이 돼야 우리의 기도 생활에 영적인 혈이 뚫리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광야에서 계속되었어요. 44절 보세요.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증거의 장막은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십계명의 돌판을 보관한 장막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임하셔서 백성들과 만나셨어요. 아론의 금송아지와는 달리 모세가 자기 마음대로 만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시해서 만드셨습니다. 예배의 주체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주도하세요. 예배란 심플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그 말씀의 임재 앞에 나온 백성들과 만나주시는 곳이 바로 예배예요. 화려한 우상들의 그런 화려한 장식과 건물과 그것이 없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말씀 속에 나타납니다. 45절을 보세요.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증거의 장막의 특징, 움직입니다. 모바일해요. 어떤 특정한 장소에 붙박이로 머물러 있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장소를 우상시했어요. 예루살렘 그런 데를 우상시했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저께까지 우상 숭배하던 이 가나안 땅이었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의 궤가 도착해가지고 그 중심으로 성막을 치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땅이 되었습니다. 이곳은 교회당이 아니잖아요. 교총 건물이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예배하는 여러분이 모여서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니까 바로 이곳이 지금 거룩한 땅이 되는 거예요. 이 증거의 장막은 모바일했습니다. 항상 움직입니다. 그 말은 어디든지 여러분이 가는 곳이 예배처예요. 하나님이 항상 여러분과 함께 가세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오시거든요. 신앙이란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받아가지고 여호수아를 거쳐서 다윗 때까지 이릅니다. 여러분, 모세, 여호수아, 다윗, 공통점 다 구약에서 예수님의 그림자 같은 인물이에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인물들이에요. 그들을 보면 예수님께로 이어지는 그 줄이 있어요. 예배는 항상 예수님께로 연결이 돼요. 항상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움직여요. 그래서 그 예배를 가장 사랑하는 인물들은 복을 받아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해요. 그리고 그 자손들의 그 믿음의 명문가가 되는 거예요. 교회 건물을 물려주는 게 아니라 믿음을 물려주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만든 건물에 구속받지 않으십니다. 46절, 47절을 보세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늘 오직 한 가지를 구했던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왕이 되고 나서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좋은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는 너무 피를 많이 흘려서 안 된다고 하시고 솔로몬에게 이 성전을 짓게 하셨어요. 7년이 걸려서 완성된 20만이 넘는 인력이 투입돼서 만든 엄청나게 화려한 성전이었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 엄청난 성전에도 계시지 아니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왜냐? 48절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으신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솔로몬이 싫어서도 아니고 성전이 나빠서도 아니고 하나님을 닮기에는 그 어떤 지상의 성전도 작다는 거예요. 하늘이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인간이 아무리 크고 좋은 건물을 만든들 하나님을 거기에 가둘 수가 있겠는가. 그 웅장한 성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드리기에 최고의 환경을 갖게 되었는데 위기가 기회라고 하지만 기회가 또 위기입니다. 가난하고 고생스럽던 광야의 성전을 항상 하나님은 얘기하셨지 이 화려한 솔로몬의 성전을 하나님은 그렇게 많이 이야기하지 않으셨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항상 이동하면서 가지고 다녔던 말씀의 궤와 광야 교회를 뒤로하고 화려하고 웅장한 움직이지 않는 붙박이 솔로몬 성전을 가짐으로써 그때부터 오히려 신앙이 급속도로 타락해버립니다. 성전 안에서 종교 행위를 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의무는 끝났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들과 함께 계시는 분임을 깨닫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으려는 그들의 삶 속에서 이미 예배의 자세는 무너진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붙박이 성전 대신 이제 저와 여러분 우리 각 사람이 바로 성전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영이 성령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고 거듭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의 성전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신다고요? 하나님의 성령이 계세요. 그 성령이 여러분을 푸시해서 여러분 이 자리에 와서 지금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자신이 어디를 가든지 움직이는 모바일 성전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물리적인 공간이라는 우상에 빠지지 않고 어디에 가든 어디에 있든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를 맺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약속의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긴 하지만 언젠가 좋은 성전에 들어가도요 우리는 이렇게 남의 건물 빌려서 쓰던 이 시절의 광야의 영성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항상 그 시절을 기억하실 거예요. 그 릭고렌 목사님 새들백 교회 미국에서 아주 유명한 대표적인 교회죠. 본당 짓기 전에 거기도 한 만 명 될 때까지 15군데인가 장소를 옮겨 다녔대요. 그때는 뭐 스마트폰도 인터넷도 없고 하니까 그 주 신문에 나는 거예요. 다음 주 우리 교회가 건물을 옮기게 되었다. 여기로 다. 그러면 새벽부터 교인들이 와서 이렇게 의자 펴고 이렇게 했는데 그걸 잊을 수, 그 광야의 영성이 그 새들백 교회 저력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우리 새로운 교회 저력은 바로 이 광야의 영성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물리적인 공간에 너무 이렇게 제약받을 필요는 없어요. 건물은 옮겼을 수도 있고 케이오틀 컨벤션 센터 우리가 빌렸을 수도 있고 그래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 우리의 삶이 항상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모세, 여호수아, 다윗 오늘 언급된 인물들 보십시오. 그들은 모두 이 말씀을 가지고 이동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의 삶을 보면 항상 하나님이 역사하는 성령의 삶이었어요. 날마다 예배하는 데 최우선 순위를 두었던 오직 그 한 가지를 구했던 그들의 인생은 항상 승리와 기적과 축복이 가득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우상들은 깨끗이 청소되기를 바라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의 우상들, 옛사람의 우상들이 깨끗이 정리가 되고 하나님의 성령이 기쁘게 다스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집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이 보기에는 초라한 이 광야의 교회의 영성을 하나님은 기뻐하셨듯이 여러분이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야곱의 돌베개 베던 시절에 엎드리는 그 기도의 무릎을 하나님은 기뻐하실 것이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의 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집은 물리적인 공간이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 있음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 우상 숭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만 의지하고 24시간 어디든지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거룩한 살아있는 성전이 되게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